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 국영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하이 전룽과 그 회사 최고 경영자 리 유민의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히고 그들은 이란산 원유를 들여놓음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994년 설립된 주하이 전룽은 중동 원유를 중국으로 수입하는 4대 국영기업 중 하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 지난해부터 이란을 상대로 원유 금수를 비롯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사들이는 측도 제재 대상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8개국에 6개월 한시 적용했던 예외 조치를 지난 5월부터 중단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서울에 다시 와서 무척 기쁘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주요 동맹과의 생산적인 만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내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당국자와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양측은 북한 핵 문제 대응을 포함한 동맹 강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호위 국제연합체 구성, 그리고 한일 외교통상 갈등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확정됐습니다. 집권 보수당은 어제까지 진행된 전체 당원 투표 결과 존슨 전 장관이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을 제치고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정부 수반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존슨 전 장관은 내일 테레사 메이 총리로부터 내각 통할 권한을 공식 인수하게 됩니다. 존슨 전 장관은 오늘 승리 연설을 통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고 밝히고 오늘은 영국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10월 31일에 브렉시트를 완료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오늘 잇따라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한국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2차례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독도 인근에 대응 출격한 한국 공군 전투기가 러시아군 전폭기에 수백 발 경고사격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중국의 추거훙 대사와 국방무관, 러시아의 막심 볼코프 대사 대리를 각각 불러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한국 측 발표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은 비행 계획을 이탈하지 않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히고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기동이 러시아 전폭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군용기가 동해의 중립수역을 날고 있었다며 한국 측이 주장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의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는 한국 당국자들의 언급에 대해서도 중국과 한국은 좋은 이웃으로 침범이라는 용어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다케시마 주변에서 한국이 러시아에 경고사격한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 영해에서 이런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두 나라 모두에 항의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현장에 출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전자기기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적절한 시기에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퀄컴을 비롯한 미국 주요 정보기술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접견 직후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적절한 때 화웨이와의 거래 면허 결정을 내려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서신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을 도왔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Depending on when the transactions occurred and whether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흐립니다. 북부 지방은 저녁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많게는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한국의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에 나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이에 한국 공군이 경고 사격을 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재발 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세훈 기자입니다.
23일 아침 9시 9분쯤 러시아 공군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는 독도 상공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고 이에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보다 앞선 23일 아침 6시 44분에는 중국 공군의 H-6 폭격기 두 대가 이어도 북서쪽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8시 33분 중국 폭격기들이 러시아 공군의 TU-95 폭격기 두 대와 합류해 카디즈 이탈과 진입을 반복했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독도 상공에서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가 비행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는 중국 군용기에 20여 차례, 러시아 군용기에 10여 차례 경고 통신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가 독도 상공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가 80여 발의 1차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다시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가 영공을 침범해 한국 공군은 280여 발의 2차 경고 사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가 완전히 카디즈를 벗어난 것은 9시 37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합류한 배경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한국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가 되풀이되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연방안보회의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는 서울 주재 러시아와 중국 대사와 국방무관을 조치에 항의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우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자국 군용기가 한국 동해를 비행한 것은 맞지만 타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쇼이그 장관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했다는 한국 측 반발에 대해서도 한국과 중국은 좋은 이웃으로 침범이라는 용어를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도 긴급 발진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이에 한국 공군기가 경고 사격에 나선 것과 관련해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용기가 두 차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 다케시마 주변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날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각각 일본 영토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한국 군용기가 경고 사격을 한 데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극히 유감이라고 한국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해군 칠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근해에서 기뢰 방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항행의 자유 기치를 내걸고 영내 동맹 강화를 꾀하는 가운데 일본 등 동맹국들이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2일 일본 자위대와 인도군과 함께 일본 북부 해상에서 기뢰 탐지 연합훈련 EJA-2019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JA-2019는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잠수함이나 기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합훈련으로 올해는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무츠만과 스가루 해협에서 실시됩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미 해군에서는 제2기뢰전대와 제7기뢰제거전대,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기뢰 방어가 주목적인 소해함 JS 우라가와 JS 분고 등이 참여합니다. 인도 해군에서는 해상 폭발물 처리 전문 장교들이 훈련에 참가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 해군 프레드 캐처 소장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인도 태평양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동맹국과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과 연습을 통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다지는 관계의 가치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1일부터 호주 해역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호주의 경연제 연합군사훈련 탤리스먼 세이버에도 자위대 병력을 파병해 다국적 군과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훈련에는 미국과 호주 외에 일본,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5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을 필두로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등을 호주로 보냈습니다. 일본은 올해 최초로 해상자위대 병력을 탤리스먼 세이버 훈련에 파병해 미국, 호주 등 동맹국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헬리콥터 수송함 JS-2세와 상륙함 JS 쿠니사키 등 함대를 비롯해 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다국적 병력은 주로 호주 북부 해안에서 해상과 특수작전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 때문에 탤리스먼 세이버 연합훈련이 중국의 잠재적인 침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2015년부터 미국 인도 연합군이 인도양에서 진행하는 말라바 훈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서신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정상의 판문점 합의 이후에도 열리지 않고 있는 실무 협상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측과 서신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문점 회동 이후 미북 사이에 예정된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에 북한과 매우 긍정적인 서신 교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간 예정된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좋으며 아마 북한 역시 미국과 만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서신 교환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신 교환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실무 협상이 곧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미북 양측이 협상을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협상 재개의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회동 이후 진행 상황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가 북한 측과 많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 당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며 북한 사람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해외 참전용사 전국대회에 참석해 미국이 현재 대북 압박을 유지하며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achieving America's ultimate objecti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움직임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한연합훈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훈련 종료를 전후한 시점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미북 실무협상이 미한연합훈련 종료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는 그들이 다음 달 시작되는 미한연합훈련을 문제 삼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nd I suspect we'll not be prepared to come back to the table at the working level until after the upcoming USROK exercise.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던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실무 회담 개최를 양보로 계산하고 미한 연합 훈련 중단을 청구서로 내밀면서 탄도 미사일과 핵실험 재개 시사를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sought to make the United States pay a price. To get those talks, and the price that they want is the cessation of those exercises.
현 시점에서 탄도 미사일과 핵실험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완전히 깨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지만 연합 훈련을 전후한 시점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한 압박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 정상이 지난 5월 발사한 북한 미사일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한 점이 향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묵인하겠다는 신호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ave basically been given a pass by both the American president and the South Korean president to conduct these sorts of tests because it wasn't just President Trump, but it was also the Blue House that tried to define these things as less than threatening.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의 대량 살상무기 조종관도 VOA에 미한 연합훈련 기간이나 직후에 북한이 항의 수단으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단을 약속한 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인 만큼 지난 5월 단거리 미사일 도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Kim Jong-un promised Trump only covers long-range missiles. So during or after the exercise, North Korea may very well conduct a short or medium-range missile test.
북한이 설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미북 대화의 판 자체를 깰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미북 협상이 올해 말에나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 실무회담을 갖겠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and North Korea are so far apart on what each side is seeking in terms of an initial agreement.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니아스 한국 담당 국장은 VOA에 미한연합훈련 중단 약속에 대한 미북 간 인식 차이로 인해 비핵화 실무협상 제기가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워게임을 중단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계획했던 훈련을 지칭한 것일 뿐 영원히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북한은 계속 중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카지니아스 국장은 또 복수의 백악관 관리와 한국 정부 관계자를 통해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서 연합훈련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한연합훈련을 중단시킨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중단할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 could begin start to test missiles again. I doubt they would go to full ICBM capability, but I do think that is a potential scenario.
카지니아스 국장은 미한 당국이 연합훈련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은 매우 위험한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무회담을 무기 연기할 수 있고 또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중국의 거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을 도왔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대북 거래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2일 화웨이가 북한 정부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업체 내부 문서와 전직 직원 등 관계자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 국제정보기술과 제휴해 적어도 8년간 북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통신업체인 오라스컴과 북한이 합작해 지난 2008년 서비스를 개시한 고려링크에 기지국과 안테나, 다른 장비들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통신망 관리와 보증 서비스를 제공했고 통신 보안을 위한 암호 알고리즘 개발에도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마틴 윌리엄스 씨는 22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 기고를 통해 중국 업체들과 북한이 협력해 북한의 무선 통신망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국이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한 중국 업체 단둥커와와 화웨이가 거래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엔 국가명 대신 A9 등 코드로 명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와 판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던 2016년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이런 다양한 정황으로 볼 때 미국 기술 부품을 이용하는 화웨이가 북한 정권의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상무부는 2016년 이후 화웨이와 북한 정부의 연계 혐의를 조사해왔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연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는 워싱턴포스트의 논평 요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화웨이는 이 신문에 모든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제휴업체인 판다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화웨이를 믿기 어려운 회사에 비유하면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는 북한 같은 정권과 일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 제한 대상으로 제재를 받고 있고 미 법무부는 금융사기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미북 실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보도가 협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명하지 않은 화웨이와 북한의 협력 가능성은 그리 놀랍지 않다면서도 화웨이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고 달러로 거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Depending on when the transactions occurred and whether they were done in US dollars.
화웨이와 북한 정권의 거래와 결제가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이 발효된 2016년 2월 18일 이후에도 계속됐다면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가 추가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올리안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거래 시점과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했는지 등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평가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미국산 부품 수출 금지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3G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관여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관련해 미 상원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톰 카텐 의원은 22일 공동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며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5G 시장 장악 노력으로 인해 점증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두 의원은 화웨이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안과 미국의 제재법 또는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대한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등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두 건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 의해 명령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4세대 무선 시스템의 중심에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게 두 의원의 주장입니다.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계기로 대북제재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두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놀런 의원은 브링크 액트 또는 원비어법이라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추진했으며 최근 상원은 이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대북제재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 거래 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 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한국의 탈북민 출신 대학생들이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3주간의 연수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이번 연수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스스로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을 찾은 11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에 북한을 탈출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워싱턴을 거점으로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민간단체 한인 나눔 운동이 주최한 연례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UN 등 국제기구와 헤리티지 재단 등 민간 연구기관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연수 마지막 날을 맞아 지난 3주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한 사람으로서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가장 큰 질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와 저 스스로가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가장 크게 답을 얻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지난달 말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회동한 것도 이번 연수 기간 중 큰 화두였습니다.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이제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이제 서로 이익이 맞아야 그게 뭔가 효력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얻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교류가 있음으로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인 나눔 운동의 나승희 대표는 탈북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 연수 프로그램을 9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23년간 근무하면서 1990년대 초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 계신 그 노동자분들이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회주의 제도화해서 아기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정부에서 좀 많다 책임을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야 이거 북한은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더 심할까.
나 대표는 목숨을 걸고 탈북해 한국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 젊은이들 미국 와서 워싱턴 경험하면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반도의 미래를 세우는 데 필요한 뭐 지식도 쌓고 미국에 대해서도 좀 알고.
나 대표는 탈북민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인 나눔재단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은 23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된 헌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새 헌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의 대표로 명문화했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새로운 헌법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을 최근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새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직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개정 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외적 국가수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국가기구 가운데 그 100조가 바로 저 국무위원회 역할, 위원장의 역할을 쭉 기술한 건데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 순회로서의 그 위치를 아주 높이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새 헌법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헌법상 국무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두 직책이 모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장은 실질적인 국가수반의 지위를 모두 갖춘 최고 영도자로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징적인 외교 업무만 맡도록 내부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는 정상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 통치자, 그다음에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는 이제 국민의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뭐 대사 신임장 소환이라든지 뭐 이 목표라든지 이런 분 잡단 업무는 그냥 상위원장으로 넘겨놓은 거죠.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의 지위를 갖춘 최고 영도자로 명기한 데 대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할 경우 향후 미국과의 핵협상, 평화협상의 서명 권한이 최용의 상임위원장에게 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이나 조약의 비준, 폐기 등 국가의 대표 역할을 국무위원장이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명 권한의 실효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여한 겁니다. 특히 향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했을 때 서명 주체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개정헌법의 또 다른 특징은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성군 사상이나 성군 정치 같은 용어가 삭제된 점입니다. 이는 군부가 아닌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군부에서 군부 중심으로부터 당 중심으로, 당 중심에서 다시 국가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
과거 헌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한 민족의 태양 같은 표현이 무더기로 삭제된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최근 역대 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북한 헌법은 서문에 북한을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미리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We haven't made a single iota of progress towards any.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군 통수권을 명시한 102조에는 무력 총사령관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등장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전반전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국가 경제 관리의 기본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것은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경영권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선에 있는 공장은 확대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인재관리권, 무역과 합병, 생산품의 가격 재정권과 판매권 등 10여 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과거 530 담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는 명칭으로 헌법에 반영됐습니다. 이 방식은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지휘감독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고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기업 활성의 제고와 장마당 경제 활성화는 노동당의 경제 권력 독점에 사실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나 기업 활성이 커지면 노동당의 그 경제 권력 독점이 약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딜레마죠.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마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 정신과 방법이 삭제된 것도 이번 헌법의 특징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 정신과 방법은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만든 것으로 노동당과 기사장, 지배인이 협의해 공장과 협동농장을 진행해야 한다는 북한 특유의 경제건설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이를 각각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혁명적 사업방법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개정헌법은 총 7장 171조로 구성돼 2016년 개정헌법보다 조문 한 개항이 줄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에서 김일성 주석의 친동생인 김영주 등 원로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명예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이를 삭제한 겁니다. 이는 선친 때의 원로에게 부여하는 직책을 없애면서 세대 교체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된 거죠. 뭐 김영남이가 나갔다는 건 세대 교체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김영남이가 그만두고 최영희한테 남기는 판인데 그 저 늙은이들 그 놔둬서 뭘 하겠습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죠.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제정 이래 수차례 개정됐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1972년, 1992년, 1998년, 2009년 이루어졌고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네 차례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 씨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헌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bsolute power. They believe that they can...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헌법은 김정은 절대 권력을 합법화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또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수령이 있기 때문에 헌법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거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의 국영 에너지 업체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은 강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신임 총리로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당선됐습니다. 미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지출안과 부채 한도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는 2년 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에 2년 동안 이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부터 볼까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국영 에너지 업체를 제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 원유 거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의 국영 에너지 업체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이 22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해외 참전용사 전국대회에 참석했는데요.
네.
기조연설에서 이 최근 국제정세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중에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중국 기업 주하이전릉이 이란 원유를 받아들임으로써 미국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주하이전릉과 주하이전릉의 최고 경영자에 제재를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주하이전릉이라는 기업은 어떤 곳인가요?
마카오에 소재한 중국 국영 난관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네.
주하이 전릉은 베이징에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중국 정부에 의해서 난관 기업에 합병된 업체입니다. 주로 이란산 석유 구매를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주하이 전릉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어기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이란과 서방 주요 6개 나라와 지난 2015년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에 이란에 대해 제재를 복원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에는 이란산 원유 수출을 원천 봉쇄하는 2차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이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어떠한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서든 실제로 제재를 집행할 것이다 라고 줄곧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주하이 전릉 기업,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미국의 제재 위반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예.
이 폼페오 장관이 이날 따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주하이 전릉이 미국의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위한 행동을 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폼페오 장관은 또 주하이 전릉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유민리 회장의 미국 입국도 금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중국도 앞서 미국 정부가 제재를 유예해줬던 8개 나라 중에 하나였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작년 11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한국과 일본, 인도, 중국 등 8개국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제재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일부터는 이 유예 조치가 끝났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이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자금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가서 미군을 투입해야 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이란은 이란 핵 합의로 인해 더욱더 위협적인 국가가 됐다고 말하고 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지 이란이 정상적인 보통의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동맹국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란을 압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 조치를 쭉 가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로이터 통신이 정부와 무역 기관들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전한 걸 보면은요.
예.
일본과 한국 등의 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지난 5월 이란산 원유 수입은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중국의 반응을 볼까요? 중국의 기업, 뭐 기업이 지금 제재를 받은 건데요. 이번 조치 어떤 반응인가요?
네, 일단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주하이 전릉의 모 회사인 난관 기업도 성명을 내놨는데요. 주하이 전릉과는 지난 2018년 9월 30일자로 공식적으로 분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하이 전릉과는 아무런 자산이나 법적, 사업적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난관 기업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새 총리가 당선이 됐죠.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입니다.
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 집권 보수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보수당은 23일 당대표 경선 투표 결과 존슨 전 장관이 9만 2천여 표를 얻어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끝까지 함께 경쟁했던 사람이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득표를 한 건가요?
이 헌트 장관이 4만 6,600여 표를 얻어서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어, 그렇네요.
네, 보수당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난 7일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공식 사임한 이래 줄곧 이 후임 선출 투표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네. 영국 보수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예, 당초 보수당 당대표 경선에 10명이나 뛰어들었는데요.
네네.
보수당은 이 보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투표를 진행하면서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보리스 존슨 후보와 제레미 헌트 후보 두 명으로 후보를 네. 압축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전국의 보수당 의원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22일까지 우편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투표에는 투표 자격을 가진 약 16만 보수당원 중에 약 87%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의 당선은 이제 확정이 됐고 그러면 총리직은 언제부터 수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24일 총리직을 승계받게 됩니다.
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난 7일 총리직 사퇴를 발표했지만 아직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메이 총리가 이날 버킹엄 궁을 찾아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정식으로 사임을 보고하고요.
네.
이어서 존슨 내정자가 여왕을 아련해 총리 임명을 받고 나면 영국의 제77대 총리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제 곧 영국을 새롭게 이끌게 될 보리스 존슨 내정자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55살인데요. 영국의 명문인 이튼 스쿨과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간 더 타임스와 텔레그래프 등 유력지를 거친 언론 출신이기도 한데요.
네.
2001년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에 2008년과 2012년 런던 시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저돌적인 추진력이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존슨 내정자가 사실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문제로 심각한 사회 내분을 겪고 있는데요.
네.
존슨 내정자는 유럽연합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유럽연합 탈퇴를 불사하겠다라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론자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영국과 유럽연합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잠정 연기하고 있는데요. 존슨 내정자는 이때까지 유럽연합과 협상을 하지만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무조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너무나 좀 강경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과격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죠.
예, 그래서 벌써부터 사임하겠다는 장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존슨 내정자가 이런 움직임을 의식한 듯 영국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찾아야 할 때라면서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4일로 물러나는 메이 총리는 존슨 총리 내정자를 후방에서 전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영국 이 브렉시트 문제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네요.
네. 이란이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납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또 킴 대럭 주미 영국 대사의 외교 문서 유출로 불편해진 미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 영국의 새 총리의 당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영국의 새 총리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위대한 총리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 혼란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 중 주요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22일 저녁입니다. 미국의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죠?
예,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 즉 연방정부 지출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네.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합의한 지출안은 2020 그리고 2021 회계연도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지출안과 함께 부채 한도 문제도 합의가 됐는데요. 부채 한도 적용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합의된 규모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예, 미국 언론들 보도로는 재량 지출 규모가 2020 회계연도에 1조 3,700억 달러, 예. 그리고 2021 회계연도에는 조금 증가한 1조 3,7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아, 재량 지출은 법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재량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말합니다.
예. 그 2019년 회계연도 재량 지출이라는 게 9월 30일자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1조 3,200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회계연도 재량 지출 규모가 이번 회계연도보다 500억 달러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렇네요. 자, 지출한 협상에서 국방 부문 그리고 비국방 부문 이렇게 예산 배분이 항상 이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이 항목도 조절이 된 거죠?
예, 2020 회계연도에는 국방 부문이 7,350달러 그리고 비국방 부문엔 6,320억 달러로 합의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항목 모두 증액된 겁니다.
예.
아, 이번 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7,160억 달러였고요. 비국방 예산은 6,050억 달러였습니다.
네. 백악관하고 공화당 쪽은 국방 예산을 좀 올리고 비국방 예산을 줄이자 이런 요구였었는데 좀 달라졌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비국방 예산도 증액하지 않으면 지출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이번에도 모두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예산 편성 작업이 이번 합의로 모두 끝나는 건 아니죠?
예, 지출한 규모만 합의를 했고요.
예.
나머지 세부 항목은 뭐 이제 연방의회가 지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 회계연도 예산을 만드는데 어떤 뭐 모든 걱정이라든지 뭐 변수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경장벽 건설같이 쟁점이 되는 항목 예산이나 지출 법안의 낙태같이 쟁점이 되는 문제와 관련한 수정안을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지출 법안의 쟁점이 되는 수정 안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참고로 2020 회계연도 예산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이번 합의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채 한도를 논의하는 것이었는데 이 항목도 합의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채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이 문제 합의 안 되면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디폴트, 채무 불이행 사태 처할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를 증액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예.
일단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빚을 더 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는데요. 2년 뒤에도 디폴트를 피하려면 이 문제를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약 22조 달러 수준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과 오후 가끔 비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31도, 남포와 신의주 아침 기온 24도, 낮에 31도입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립니다. 해주, 개성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은 3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구름 많고 해산과 삼지연 지역은 하루 종일 가끔 비 내리고 풍산은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4도, 낮 최고 32도, 해산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31도, 원산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은 3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플로리다에서 연설을 통해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하이 전룽과 그 회사 최고 경영자 리유민에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이란산 원유를 들여놓음으로써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폼페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1994년 설립된 주하이 전룽은 중동 원유를 중국으로 수입하는 4대 업체 중 하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뒤 지난해 이란을 대상으로 원유 금수 등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사들이는 측도 제재 대상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 등 8개국에 6개월 한시 적용했던 예외를 지난 5월부터 중단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서울에 다시 와 무척 기쁘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주요 동맹과의 생산적 만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내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당국자와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양측은 북한 핵 문제 대응을 포함한 동맹 강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호위 국제연합체 구성, 그리고 한일 외교통상 갈등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 시한 연장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확정됐습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은 어제까지 진행된 전체 당원 투표 결과 존슨 전 장관이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을 제치고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정부 수반을 맡습니다. 이에 따라 존슨 전 장관은 내일 테레사 메이 총리로부터 내각 통할 권한을 공식 인수하게 됩니다. 존슨 전 장관은 승리 연설을 통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고 밝히고 오늘은 영국 역사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10월 31일에 브렉시트를 완료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오늘 잇따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한국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의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독도 인근에 대응 출격한 한국 공군 전투기가 러시아군 전폭기에 수백 발 경고사격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중국의 추거홍 대사와 국방무관 그리고 러시아의 막심 볼코프 대사 대리를 각각 불러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이 같은 발표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은 비행 계획을 이탈하지 않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히고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기동이 러시아 전폭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군용기가 동해의 중립 수역을 날고 있었다면서 한국 측이 주장한 방공 식별 구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방공 식별 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전자기기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적절한 시기에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퀄컴을 비롯한 미국 주요 정보기술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접견 직후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적절한 때 화웨이와의 거래 면허 결정을 내려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최고 경영자들은 화웨이 거래 허가를 요청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화웨이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수호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테헤란에서 이라크 고위급 대표단과의 회담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